마치 저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혼자 인생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아래 저희가 서 있음을 오늘도 발견하려고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 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아래서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호하실 것이며 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주신 힘으로 걸어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서 있는 것을 멈추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에 함께 하셔서 각 사람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의 시간으로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 이들의 영혼의 매듭이 풀어지는 예배 순간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각 사람에 맞게 때에 맞는 말씀으로 주님께 찾아와 주옵소서. 이 시간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길 소원하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들을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절로 마지막 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1절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여 뿔이 열이라. 여러 머리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나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배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와 또한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으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며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양육을 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으로 토하는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갇힐 씁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로감이라는 단어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피로감. 요즘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저는 피로감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되게 좋은 생각을 하고요. 바른 결단을 해서 행동을 시작하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생각을 아 그랬구나 하고 좋은 생각을 배웠어요. 아 그래 내가 시작하자 결단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숙제가 남아요? 그걸 일정 이상 유지하는 숙제가 남아요. 그렇죠? 근데 일정 이상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그 에너지가 다 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어가 뭐예요? 피로감이라는 단어죠. 그렇죠? 사실 피곤하다라고 하는 건 힘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고 힘이 충분하지 않을 땐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결단을 하더라도 그게 결과를 만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죠. 힘이 너무 피곤해서 그걸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어찌 해요. 어쩌세요? 하면 그렇게 견디면서 하는 마음엔 행복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피로감의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꼭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피곤해서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피곤해서 못한 사람은 다음에 그래도 이게 맞잖아 라는 말이 처음처럼 기쁘게 안 들려요. 그렇죠? 처음 아 그게 맞구나 이렇게 되다가 아 그게 맞지 나도 알지.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해.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근데 한번 실패의 경험이 있으니까 아 또 한 며칠 하다가 또 몇 달 하다가 아 내가 그 피곤한 과정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라는 지점들이 생기니까 그렇죠? 피곤해서 한번 그만둔 사람은 다음에 다시 1, 2단계를 할 때도 좀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내가 정말 의지의 사람이라 피곤한데도 견디면서 꾸역꾸역 해내요. 그럼 어때요?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아 너 진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본인은 안 행복하죠. 그렇죠? 주변 사람 보기에는 객관적인 평가는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지만 본인이 느끼기엔 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왜요? 나는 견디고 있잖아요. 이 피로감의 문제를 잘 다루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건강한 결과, 진짜 건강한 결과를 만나기 좀 어렵죠. 왜요? 내가 피곤한데 견디는 사람의 마음엔 세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뭐가 나와요? 피곤한데 견뎌요. 그러면 보상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견뎠어요. 그럼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사람한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게 뭐 회사에서 내가 너무 과도한 업무지만 피곤하게 견뎠으면 뭔가 인정을 해주든가 보상을 주든가 해야 되는, 그걸 안 주면 또 화가 나는 뭐 그런 게 있고요. 내가 이 사람이 좀 힘들고 그래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견뎌줬으면 이 사람이 좀 나에 대한 감사가 있거나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또 화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내 삶에서 너무 피곤한 게 많고 많은데 그걸 내가 다 견뎌내서 하고 있으면 뭔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 헛짓거리라고 하죠. 뭔가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고 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그게 잘못인 건 나도 알겠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견디고 있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그렇게 좀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을 하더라도 가끔은 내가 핀이 나서 내 멋대로 하더라도 그건 되잖아 라는, 왜? 보상 심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만 하면 내가 잘못한 게 맞지만, 그것만 하면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 맞지만 맥락이란 게 있으니까 라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피로감이 누적되면, 피곤하면, 피곤하면서 견디면서 하면 대충하게 되죠. 내가 피곤한데 견디면 사람이 결국 대충하게 되겠어요. 사람이 어느 지점에서는 야, 일도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견디면서 하고 있는데 하면 어느 지점은 좀 대충대충하게 돼 있고 관계도 좀 대충대충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세 번째, 피곤해서 하면 삶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렇죠?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 나를 다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삶에 대한 자존감, 내 자신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삶에 대한 자존감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잘 살고 있는 건데 뭔가 전체를 좀 바꿔볼라?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좋은 결단, 좋은 생각을 갖고요. 좋은 결정을 해서 좋은 행동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피로감의 이슈라는 걸 우리가 좀 다루어내지 않으면 그게 바른 생각이라고 해도 바른 결단이라고 해도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번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나 매번 이게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세 번째, 내가 피로감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가. 사실 내가 뭐가 맞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뭐 결단을 안 해서 선택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꾸 피곤하니까 뭔가 전체의 흐름이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피로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피로감의 문제를 다루는 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오늘 설교 내용은 아니고 일반적인 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피로감을 다루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지겠어요? 쉼이 중요하죠. 그렇죠? 잘 쉬셔야 되죠. 왜냐면 우리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잉아요. 쉼의 밀도가 중요해요. 쉼의 밀도가 중요하다고 하면 많은 한국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쉬려고 하죠. 술을 마셔도 막 이렇게 빨리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는 술을 마시고 깨고 이렇게 풀고 해야 되니까 뭐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좀 취해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렇게 가는데, 밀도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밀도라는 건 그게 정말 내 피로감의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게 밀도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이거는 오늘 메인 아니니까 지나가듯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피곤하면 계속 좀 누워있고 자는 경향이 있지만 누워서 자는 것보다는 산책하고 햇살을 쬐는 게 피로감의 회복에 더 좋습니다. 그렇죠? 좀 귀찮아도 사실은 쉬는 방식들을 좀 바꿔야 되는 건데, 그냥 계속 집에서 하루 종일 답답하게 누워있는 것보다는 조금 걸으시고 햇살을 받는 게 내 피로감 해소에 더 좋아요. 내가 피곤하면 막 짜증내고 화내도 좀 풀려요. 그렇죠? 막 짜증내고 화내면 좀 풀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막 웃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만만한 하나 골라갖고 막 걔 잡고 그러면 기분이 좀 풀려요. 그렇죠? 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보통 막 만만한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좋은 대화가 피로감을 더 밀도 있게 풀어줘요.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짜증내고 그 사람 자꾸 승질내고 욕하고 이런 것보다 밀도 있게 우리 피로감이 풀리는 건 좋은 대화예요. 내가 이해하고 수용받고 이해받고 지지받고 이런 대화가 내 피로감을 더 많이 푼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피곤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제일 많이 하는 게 약간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핸드폰 뭐 본다든가 스마트폰 오락 같은 것도 좀 있고요. TV를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매체를 접하는 왜 머리가 복잡하니까 다른 거 간단한 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도움돼요. 분명히 저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명상이나 일기가 훨씬 더 그 부분에서는 피로감에 도움을 많이 줘요. 더 많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한데 간단한 걸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복잡한 걸 정리해내는 시간이 있는 게 사실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감의 이슈가 있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해야 되는 접근은 뭐냐면 쉼에 대한 부분이에요. 쉼의 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건강한 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의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같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TV를 한 시간 보는 것보다 일기를 한 시간 쓰시는 게 내면 정도, 그러니까 피로감 해소에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3시간 자는 것보다 1시간 걷고 햇살 쬐고 그 다음에 좀 샤워하고 1시간 자는 게 훨씬 더 피로감 회복에 좋아요.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서 얘를 그냥 죽여버리는 것보다 그냥 걔를 붙잡고 내 힘든 걸 얘기하고 걔가 날 이해해주고 그러면 피로감 회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애보다는 말통한 애를 찾아서 만나신 게 더 피로감 해소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냥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시면 되게 좋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것도 그냥 하는 얘기죠. 그쵸? 근데 쉽진 않아요. 왜? 뭐 11시에 퇴근했는데 어디를 걸을 거야? 햇살은 어디 있고 이 햇살은 어디 있니? 햇살에 있는 공원을 걷고 싶은데 공원을 가려면 30 동안 막히는 뭐 서부간선을 관통해야 돼. 우린 약간 이렇잖아. 이거는 뭐 미국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유럽 사람들이나. 그래 갈 때 좀 걷자 뭐 이러면 좀 근처에 일단 공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람애가 있긴 한데. 그렇죠? 두 번째는 더 약간 별로. 두 번째도 좀 그렇긴 한데 덜 피곤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덜 피곤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동인데 나한테 잘 맞는 노동이란 게 있죠.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제 직업이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 직업 괜찮지 않아요? 주 6일에 평균 11시 퇴근이긴 한데 프리랜서예요. 그러니까 괜찮죠. 근데 제가 하는 루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주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제 기본 업무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제가 이걸 17년째, 18년째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건 그 연도 동안 매주 한 편의 원고를 써야 되잖아요. 매주 앞에 나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해야 되고 1시간 동안 얘기할 동안 사람들이 다 잠들면 안 돼요. 누군가 날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요. 한두 명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도 있어야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게 어느 지점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저는 이런 류의 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루틴하게 행정 처리 같은 걸 되게 잘 못해요. 그래서 부교육자 할 때는 되게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났어요. 자꾸 까먹고 뭐 누락하고 뭐 숫자 틀리고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맡으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틀릴까 봐 자꾸 틀리니까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게 끝날 때까지는 신경이 걸려 있어서 그런 일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 잡을 구한 게 잘한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성향에 잘 맞는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 강도가 내려가요. 훨씬 더 내려가요. 그냥 그런 일을 찾아다니신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자기 성향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좀 어릴 때부터 있으셔야 되는 거죠. 이건 일반화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성향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 성향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다는 직업군이나 현장이 아니라 조금은 좀 다르더라도 내 성향에 맞는 곳에 나를 갖다 놓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막연하게 저거 멋있어 보인다, 저거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내 성향에 맞는 위치에 나를 갖다 놓으시면 피로도가 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이 얘기도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엔 여러분들 나이가 좀 많아요. 이미 다 여러분들 몸을 얻다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생도 아니고 아 그래요? 그럼 제 전공을 뭘로 할까?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우린 이미 얻다 갖다 놔져진 상태잖아요. 사실 세 번째로 갑시다. 오늘 본문은 여기인데 피로감 잘 쉬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힘들지 않은 일을 하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요 적성에 맞는 일도요. 한국 사회처럼 시키면 적성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냥 뭐 적성에 맞는 일을 하루에 맥시 한 8시간 정도 해야지 적성에 맞는 거지. 괜찮아요? 그리고 쉼의 공간이나 영역을 만들기에 시간이나 재정이 부족한 편이고요. 꼭 한국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요. 인생은 대부분 이걸 하는 게 맞지만 하는 게 힘든 일을 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저도 제 성향에 맞는 직업을 구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의 50%는 제 성향에 안 맞는 업무들이에요. 그쵸? 제 성격에 안 맞는 업무가 50%가 넘어요. 목회라는 업무 중에. 근데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편인데 그래요. 그쵸?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심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맞아서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힘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숙제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일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건 내가 맞는 일을 즐겁게 하는 변화가 있기를 바라세요. 그걸 해주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내 성향에 맞는 일은 내가 확실히 덜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는 그 일이 좀 힘들어 보이지만 그렇다면 이거는 나한테 잘 안 맞는 일이긴 한데 이게 정말 맞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즐겁게 하는 것까지 데려간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일단 그게 말이 돼라는 표정이시지만 일단은 되면 좋겠죠. 그렇죠? 이 기계가 작동을 안 할 것 같아서 의심스럽지만 작동이 되면 살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 내가 하는 일이 맞는 일인데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쉬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숙제는 그거잖아요. 제가 이한이한테 아무 말이나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아무 말이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한 30분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힘들다고 눕길래 야 너는 오락할 때는 2시간씩 앉아있으면서 공부는 30분이 힘드냐? 그게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입에서 쏟는다고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상상력을 가져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공부라는 일이 학생에게는 오락하는 것처럼 즐거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보세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아무 말이지만 진지하게 가봅시다. 우리의 딜레마는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사람의 숙제는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꼭 해야 하는 맞는 일은 나한테 안 맞고요. 안 해도 되는 일은 되게 잘 맞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문제인 건 아닐까? 그게 인간의 숙제는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걸 풀자고 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걸 풀자고 하는 거잖아요. 맞는 건 우리 가운데 입에는 단데 속에는 써요. 그럼 그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맞는 일은 그렇게 피곤할까? 왜 맞는 일은 나한테 안 맞을까? 왜 안 해도 되는 건 그렇게 몸에 착착 감길까? 왜 이렇게 잘 맞을까? 깊이 있는 대화는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왜 승질 내는 데는 이렇게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받쳐 올라올까? 내가 산책을 하러 나가려면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 허리가 아파도 왜 난 누울 수 있을까? 허리가 아프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어깨가 굳는데도 왜 난 버틸까? 상황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가 맞는 걸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좋은 쉼보다 나한테 맞는 일만 찾아다니는 것보다 삶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세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절 버리시면 안 돼요. 본문 읽을 때 느꼈죠? 어떤 분들은 본문 읽으면서 결정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듣지 않겠다. 그렇죠? 여자 나오죠? 용 나와요. 용. 아 용이라니 주여. 용을 어떻게 설교하니? 주일에 왔는데 이게 해리포터도 아니고 용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용이 있습니다. 아세요? 용이 있잖아. 그렇죠? 우리 용 얘기를 해봅시다. 스토리를 먼저 정리해보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저를 버리지 말고 한번 들어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모든 성경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은 최근에 몇 주 했던 본문보다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이나 그 지난주 본문은 그렇게 중요한 본문 아니, 이 본문이 중요한 본문이에요. 봅시다. 먼저 본문 내용 자체를 정리해보죠.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여자가 나오죠. 근데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하늘의 큰 이적이라고 표현하네요. 하늘의 큰 이적에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 세 가지가 있어. 해와 달과 별을 갖고 있죠? 해와 달과 별을 갖고 있는 하늘의 큰 이적인 여자가 나와요. 근데 또 하나가 나오죠. 3절을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큰 이적이 있는데 보라, 큰 붉은 용이 나와요. 또 다른 큰 이적이 있어요. 근데 붉은 용이라는 이적이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이 있어요. 붉은 용은 뭘 갖고 있어요? 일곱이요. 머리가 일곱인데 뿔이 열이에요. 그리고 일곱 왕, 그 머리에 일곱 왕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7은 누구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랬죠? 10은 누구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누가 이걸 갖고 있어요? 용이 이걸 갖고 있죠. 그렇죠? 용은 지금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는 건 그가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는 게 용이 있어요. 그렇죠? 둘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이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둘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자는 아이를 낳으려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데 용은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이쯤 되면 해리포터보다 더 판타지죠. 그렇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패하죠. 아이는 태어났고요. 이 아이는 하나님에게로 드리워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 그랬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장면으로 나와요. 이게 첫 장면이 그렇죠? 그냥 일단은 우리 고등학교 그 암기 과목처럼 정리를 합시다. 큰이적인 용, 큰이적인 여자, 해와 달과 별 갖고 있고 일곱 머리 열 개 뿔 갖고 있고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용이 여자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여자가 성공하죠. 아이를 낳아요. 첫 장면 그냥 외우세요. 암기 과목이에요. 됐죠? 두 번째 장면 가보죠. 누구 나와요? 미가엘 나와요. 대천사, 전쟁의 천사. 그렇죠? 성경 이런 거 나오는지 잘 몰랐죠. 우린 평소에 이런 건 좀 서로 낯간지러워서 안 읽거든. 하여튼 미가엘 나와요. 미가엘과 누가 싸웁니까? 미가엘과 용이 싸우죠. 그렇죠? 미가엘과 용이 서로 싸웁니다. 근데 누가 이겨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그 사자들과 싸워요. 근데 용이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겨지죠. 그렇죠? 땅으로 내쫓겨져서 하늘에서 이제 더 이상 용의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용은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늘에 큰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그래요? 와, 우리를 매번 참소하던 자가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좀 이따 좀 자세히 하겠지만 기쁜 일이 있을 수가, 하늘에 있는 사람에게는 참 좋은 일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났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장면이에요. 세 번째 장면은 뭐예요? 벌써 몇 분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세 번째 장면은 이걸 쓴 사람이 제가 아니에요. 저를 원망하시면 안 돼요. 저도 훨씬 더 간단한 성경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어때요? 땅에 떨어졌으니까 용이 기분이 안 좋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요. 어? 그 여자 하늘에 있었는데 그 여자도 땅으로 내려왔나 봐요? 그 여자가 그 여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땅에도 여자가 있네요. 이 여자를 용이 박해해요. 그런데 박해해서 박해를 받으니까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타고 광야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장면이에요. 큰 독수리가 나타나서 여자를 구해서 가니까 용이 갑자기 이렇게 입을 열어서 물을 쫙 토해요. 그랬더니 땅이 갈라져 그 물을 다 먹어요. 그렇죠? 됐죠? 한 장면. 우리는 SF 많이 봐서 금방 상상할 수 있잖아.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썼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자의 남은 자손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장면이에요. 첫 장면 하늘에 있는 용과 여자, 용이 여자 아이 먹으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두 번째 미가엘과 용의 전쟁, 용이 쫓겨났고요.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참 좋다, 땅에 내려오면 고생이겠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 땅으로 내려와서 여자 잡으러 다녀요. 물을 토했는데 실패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남은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해변가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암기 과목으로 정리되셨죠? 이제는 의미를 설명해 볼까요? 하늘의 큰 이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늘은 땅은 상대적인 공간, 하늘은 절대적인 공간, 그렇죠? 진리의 공간. 그러니까 정말 맞아. 첫 번째는 구도적으로 먼저 정리합시다. 의미 빼고 상징 빼고 구도적으로 먼저 정리해요. 그럼 첫 번째 정말 맞아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랑 용, 그렇죠? A랑 B가 둘 다 정말 맞아 보여요. 간단해요. A랑 B가 둘 다 정말 맞아 보여요. 근데 사실은 뭐가 맞아요? A가 맞고 B는 틀려요. 전쟁. 그런데 땅에서는 둘 다 맞아 보여요, 여전히. 그렇죠? 간단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A랑 B가 둘 다 완전 맞는 것처럼 서 있어요. 하지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왜? 여자랑 용은 완전 다르거든. A가 맞으면 B가 틀리고 B가 맞으면 A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틀려요? 용이 틀려요. 근데 땅에서는 여전히 용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땅에서는 B도 맞는 것처럼 A도 맞고 B도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헷갈리고 있는 상태가 이 땅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얘기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A는 맞고 B는 틀리다는 걸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하늘에선 이미 B가 틀리다는 게 확정됐어. 다른 표현으로 객관적으로는 B가 틀린다는 게 확정됐는데 네가 자꾸 주관적으로 보면 B도 맞아 보이지? 아니야. B는 틀려. A가 맞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도는 정리되죠? 그렇죠? 사건적으로는 정리되셨죠? 그럼 의미적으로 봅시다. 그럼 A는 뭐고 B는 뭐예요? 여자가 상징하는 건 뭐고 용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성경에서 언약을 상징해요. 봐요. 여자라는 존재를 어머니적 개념으로 보면은 아직 어머니적 개념으로 보면 아직 그냥 모든 여자는 앞으로 어떤 생명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품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다는 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혼자 살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다 결혼을 하던 시대에는 그리고 어머니를 여자를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주체로 보기보다는 그렇죠? 예전에 여자는 인권이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주체로 보기보다는 한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어머니로 더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면 곧 뭐로 했어요? 아이를 낳는 존재로 더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엄마 개념을 많이 봤어요. 어머니 개념을 많이 봤어요. 모성애 개념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뭘 상징해요? 여자를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면 이 여자가 아직 결혼도 안 했어도 결국은 이 여자는 어머니가 될 거란 말이에요. 되게 많은 있지도 않은 인간 사람들을 이 여자가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이 뭡니까? 아직 실제하진 않은데 실제하게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약속이에요. 언약이란 말은 어려우니까. 그래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뭐 사줄게. 물건 샀어요? 안 샀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날 그 선물이 오겠죠. 그게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언약을 상징해요. 아직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있을 걸 예상할 수 있는 게 여자예요. 그럼 어떤 언약입니까? 한 번 더 가야 되겠죠. 어떤 언약? 언약이라는 단어는 막연한 단어잖아요. 컨텐츠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언약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어디서 언약의 상징성을 갖죠? 창세기에서 갖죠. 이 장면은 사실 창세기에서 연동된 장면이죠. 창세기에서 뭐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이 여자와 뱀. 그렇죠? 여자와 용의 메타포는 사실은 창세기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자가 갖게 되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언약이고 복음이고 다 들어가니까. 근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맞는 게 뭔지 알지만 하나님 뜻이 뭔지 알지만 선악과를 알지만 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라고 했죠. 그렇죠? 그 사건 이후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가 맞는 게 뭔 줄 알고 그 맞는 걸 좋아하는, 즐겁게 하는 상태로 다시 내가 바꿀 거야가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이 선악과의 메타포에서 단순화하면 사람들이 맞는 게 뭔지 알아도 그 맞는 게 난 싫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약속을 주는 건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가르치고 변화시켜서 맞는 게 뭔 줄 알고 그 맞는 걸 좋아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언약이에요. 그럼 여자의 뷰는 여자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여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는 인간관을 의미해요. 인간이란 사람이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존재다. 지금 당장은 뭐가 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알더라도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잘 못하는 존재일 수 있지만 인간이란 결국 무엇이 맞는지를 알고 그 맞는 걸 즐겁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존재이고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여자예요. 그렇죠? 거의 다 왔어요. 고마워요. 같이 와줘서. 그럼 반대. 용은 뭡니까? 용은 뭘 상징해요? 악을 상징해요. 여러분 악은 뭐예요? 악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컨텐츠를 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케이? 어둠은 어둠이라고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컨텐츠가 아니에요.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은 뭐예요? 악은 그냥 그 여자의 역이에요. 반대. 인간은 진리가 뭔지 알고 그 진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게 사단, 용이죠. 그렇죠? 그럼 사단 이것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단은 이것을요. 여러분 용은 사단은 악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즐겁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강변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진리를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더라도 그걸 하는 걸 버거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인간은 진리를 알더라도 그걸 참고 견뎌내는 것이지 실제 그것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건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뭐가 맞는지 알아도요. 그걸 견딜 뿐 그걸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견딜 뿐 즐거워하지 않고 인간에게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시킨 하나님도 문제고 그걸 못하는 얘들도 한심하고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그냥 나쁜 줄은 알지만 지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펴는 논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요. 이건 좀 다른 얘기겠지만 사단이 계속 야 응? 인생 뭐 없어.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아. 놀아.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들 유혹한다고 상상하시죠? 그런 유혹은 잘 안 해요. 그런 유혹은 잘 안 그런 건 잘 안 먹혀요. 물론 여기서 먹힐 때가 있죠. 신기하게. 사단도 깜짝 놀라게. 이런 게 먹혀? 이런 때가 있어요. 그냥 놀아 했더니 놀아. 그럼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네. 놀아. 이런 게 있죠. 우린, 그리, 뭐, 우린 그렇구나. 쉽겠다. 그분이 여기서 일하시긴. 사단은 어떻게 더 많이 일하는 줄 아세요? 참소하는 자라는 편을 더 많이 써요. 사단은요. 맞는 얘기를 우리한테 완전 많이 해요.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근데 넌 해 못해. 너 못하지? 너 그거 못하잖아. 넌 그런 애야. 넌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예요. 참소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맞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맞음과 나의 거리를 계속 보여줘요. 그 거리가 동기부여의 거리가 아니라 넌 그런 애가 아니라고 계속 규정하는 거리를 보여줘요. 계속 그렇게 규정되면 어때요? 죄책감 느껴지죠. 힘들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되게 재밌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야 놀아 하고 놀면 진짜 이것도 간단한 거야. 사단은 더 복잡한 방법을 써요. 맞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게 막 부담스러워. 그럼 그 다음에 맞는 얘기를 듣기 싫어져. 맞는 얘기가 내 반대편의 얘기라고 느껴. 그리고 맞는 걸 억지로 하면서 견디고 힘들어. 그러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보상심리. 왜 하나님은 그걸 맞다라고 해놓고 날 왜 이 정도밖에 안 되게 만들어서. 그럼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져요? 자기 수용을 하고 싶어져요. 아 그래 그냥 난 이래. 그냥 난 게을러요. 그냥 난 게으른 인간이야. 그게 아 나는 이만큼 일하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 수용이 아니에요. 그냥 뭐 어쩔래 배째라예요. 그냥 자기가 게으른 게 자기도 컴플렉스야. 자기 그렇게 못하는 게 자기도 한심해. 근데 못하겠어 뭐 어쩌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이렇게 머리를 많이 써요. 물론 그 사단이 지금 거기서 진짜 머리를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 메타폰 거 아니죠. 지금 여자가 애를 낳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죠? 여자가 애를 낳고 있는 게 아니면 사단이 거기서 막 이걸 계획을 짜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메타폰을 이해하세요. 아침 포인트는 아시겠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치? 다른 얘기인데 재밌게 듣네. 많이들 당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러고 있었어요 설마? 보통 이래요. 보통 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방식이 뭘 무너뜨립니까? 이 방식이 나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개념을 무너뜨리죠. 그걸 무너뜨리는 모든 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무너뜨리는, 정말 이쁜 얘기하는 것 같고 정말 위해주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걸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 너 힘들었잖아, 너 견뎠잖아, 너 고생했잖아, 이 정도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 정도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그거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은 놈이 얼굴 밖에 와서 너 어떻게 애가 이럴 수가 있냐, 넌 이런 애구나 진짜. 사단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놀 때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그다음에 하면 하나님 반대로 하시죠.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세요. 하잖아요. 오케이, 그럼 다시 해보자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개념 차이예요.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인간관이에요. 인간관으로 해석합시다. 오늘은 여자는 이게 심학적으로 가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심플하게 인간관으로 갑시다. 인간은 진리를 알고 즐겁게 그걸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용은 뭐예요? 인간은 진리를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걸 즐거워하지 않은 존재라고 얘기한 게 용이에요. 여러분 뭘 믿어요? 여자를 믿으십니까? 용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자를 믿어요. 그렇죠?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여자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규정을 바꾸세요. 아예 사단에 사단이 요즘에 안 쓰는 방법으로 아예 그냥 난 내 마음대로 할래요 뭐 이렇게 하고 계시면 이제 뭐가 맞는지가 먼저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가 맞는지 알고 잘 해보려는 마음일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우리는. 그렇죠? 99% 그래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견뎌요. 피곤해요. 복잡해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엉켜요. 그러면은 용은 여러분들에게 넌 그것밖에 안 된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론 여러분들 편을 들어주면서 야, 너 너무 힘든 상황에 내몰렸어 라고 여러분들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해 줄 때도 있죠. 그럼 그 두 가지 얘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나도 한심하고 세상도 그지 같으로 가죠. 여러분들 가져다가 거기다 갖다 놔요. 그게 용의 전략이고 용의 방식이에요. 이 설교를 따로 한번 해야겠구나. 반응이 좋네. 이 부분에 이상한데 반응이 좋다는 건 그랬구나. 왜 그랬어?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이겨요. 누가 져요? 용이 져요. 지금 여러분들 개인의 주관적인 개인사에서는 여전히 여러분들 한심하게 느낄 때도 있죠. 맞는 게 싫거나 맞는 걸 알아도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여자가 이겨요. 용이 틀려요. 하늘에서는 이미 여자가 이겼어요. 여러분들은 언약대로 맞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믿고 그쪽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오늘 설교 메인은 아니지만 강의에서는 몇 가지 얘기를 더 해야 돼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죠. 메타포에서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여자는 마리아라기보다는 철장의 마리아라기보다는 하와부터 시작되는 모든 모성에게서 언약을 상징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 메타포에서 또 여기서 연결되는 건 중간에 보면 12장 중반부에 보면 용이 쫓겨난 다음에 그 미갈과 용의 전쟁을 어떻게 묘사해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신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고 죽게 이겼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우리 내면 이 미갈과 용의 전투를 우리 내면의 전투로 표현해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투가 어떤 전투예요? 미갈과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면에 우리를 참소하는 자, 우리를 비난하는 자, 우리를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돼서 우리는 그걸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믿는 게 미가엘의 승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강의적으로 할 거면 할 얘기가 되게 많은 본문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교 시간이니까 조금 더 이건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그렇죠? 한때 두때 반때 광야의 개념들도 있고 이것들은 나중에 강의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 설교니까 그냥 설교만 합시다. 돌아와서 결론으로 가죠. 맞는 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꿈을 가지세요. 맞는 것을 견디고 있으면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또 죄책. 아 난 맞는 걸 견디고 있어서 하나님 주여.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볼링 자세가 안 좋으면 하다가 약간 허리 아프고 그런 거 있죠. 운동 자세가 안 좋으면 했는데 이게 운동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 근육만 상하는 뭐 이것만 인대만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걸 견디면서 하면 맞는 건 즐거이 해야 되는 건 맞는 걸 견디면서 하면
운동을 해서 몸에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에 해로워지는 것처럼 맞는 걸 계속 견디면서 하면 여러분 영혼에 해로워요. 그래서 한 걸음 더 생각하세요. 맞는 걸 즐기면서 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맞는 걸 즐겁게 하는 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걸 해주길 기대하셔야 돼요. 이걸 어렵게 얘기하면 주님의 뜻을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적용점이 너무 멀리 가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끌어내려 봅시다. 여러분 내일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내일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내일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내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살아계셔서 여러분 앞에서 내일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냐면 출근 안 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분 대부분은 출근하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일 해야 되는 맞는 일은 아마 출근일 경우가 맞을 거예요. 가서 대충 일해야 돼요? 제대로 일해야 되는 게 더 맞겠죠. 그렇죠? 아주 구체적인 걸로 갑시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하는 맞는 일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게 주어진 일정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년에 때려쳐야 될 수 있고 3년, 3개월 뒤에 때려쳐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데 내일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면 근데 내가 그 일이 피곤해서 부담스럽고 답답하고 견디는 중이라면 내게 일정한, 내게 필요한 해답은 뭐예요? 내가 그걸 즐거이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기도 하십니까? 그 은혜를 구하십니까? 그럼 그게 필요해요. 내가 아이를 키워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즐거운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그렇죠? 2부 예배니까 이쯤에서 아무도 웃지 않네요. 1부에서 이쯤에서 웃어요. 왜? 웃더라고요. 왜요? 즐겁게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엄마들의 대부분은 내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넌 애를 키울 게 아니라 방글라데시로 떠나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중에 대부분은 내일도 그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견뎌요. 그럼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이걸 즐거이 할 수 있는 은혜예요. 우리의 판타지, 우리가 갖는 잘못된 편견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과 다른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삶을 살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요. 하지만 내가 사는 삶은 주님께서 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내가 어찌어찌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100% 주님께 시킨 대로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나타나서 내일부터 이렇게 살라고 명령해도 여러분들 하는 업무의 70%는 동일할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큰 그림을 잘못 그리신 분들은 6개월 뒤에 50%가 바뀌어야 될 수 있겠죠. 70%가 바뀌어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3개월 단위로 끊는다면 여러분들 내일 해야 될 일정의 70%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건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건 동일할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마음과 태도를 하는가에 대한 문제겠지. 그렇죠? 내가 거기서 내가 그 자리에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보상 심리를 갖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충하고 피곤하니까 아,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라는 그 피로감의 역동성에 다 들어가 버리면 사실 신앙을 가져도 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 가운데 일상에 필요한 진짜 답은요. 일상에 필요한 진짜 답은 이게 막연하게 용과 여자가 정말 뭐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이나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은 오늘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용을 선택하느냐 여자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오늘 맞는 일을 해나가는데 그 맞는 일을 내가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느냐 면 그 맞는 일을 견디면서 해나가느냐 맞는 일을 견디다가 그만두느냐 그 사이에 내가 선단 말이에요. 우리는 맞는 것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제한의 한계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맞는 것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나를 넘어서야 돼요. 그거는 억지로 견디면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맞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거는요. 맞는 걸 견디면서 버티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맞는 걸 즐거이 하는 건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전적인 타락이고 죄인이고 막 우리는 이건 되게 나쁜 말로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맞는 걸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맞는 걸 즐거워하는 마음들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로 찾아와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맞는 걸 즐거워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피로감이 있을 때, 뭐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피로감에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적 피로감이 있어요. 그렇죠? 지적 피로감이 뭐예요? 이걸 왜 하고 있어? 할 때 피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피로감 중에 하나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세요? 이 오늘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걸로 은혜를 주세요. 그럼 그 피로감이 사라져요. 직장이 별로고 돈을 많이 안 주고 인정받지 못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이걸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가 여기가 내 성장 과정에서 꼭 필요한 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의미가 있어. 아, 하나님께서 사실은 날 여기를 기회로 주신 거고 이런 삶의 기회를 주신 게 나한테 되게 감사한 거야. 지금 이 자리의 의미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갑자기 피로도가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즐거이 하시는 것들은 수백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내 지적 피로감이 너무 높다면 하나님께서 의미를 조명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 세임을 주십니다. 그렇죠? 과정 중에 있고 의미 있는 과정이고 내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내가 이것을 대충 하면 안 되고 내가 성실하게 이것을 임해야 되고 내가 성실하게 임하는 것에 사람들의 평가에 좀 자유해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라는 지점을 찾으면 거기서 피로감이 사라져요. 두 번째. 여러분한테 정서적 피로감이 심할 때는 함께 선물을 주세요. 정서적 피로감이 심할 때는 그 삶의 공간에서 친구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인정의 기회를 주실 때도 있고요. 작은 선물, 작은 성공을 맛보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서적 피로감이 해결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답답했을 때쯤에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좀 새로운 기회들을 주시는 거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작은 성과들, 보이는 미래 같은 것들, 선물들을 주시면서 내 정서를 다듬어 주세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시 세임을 얻게 돼요. 세 번째, 그냥 세임을 줄 때가 있어요. 그냥 새로워질 때. 여러분, 보통 루틴 때문에 어려워질 때가 있죠. 보통 3년차가 되게 힘드시다면서요, 직장생활 하시면. 몰라요, 잘 들어서만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 직장생활, 부교육자는 저는 어디 못지않은 그지 같은 직장이라고 확신하는데 하여튼 저 직장생활, 아니 너무 그지 같다고 그랬나? 하여튼 감사하고 귀한 아름다운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럼, 아, 진심, 아,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하여튼 다니긴 좀 그지 같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냥 내가 힘들어, 내가 부족해서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번 감사하게도 3년마다 잘라주셨어요. 어디를 가든 3년이면 잘리고 그래서 저는 힘든 텀을 몰랐어요. 되게 뭐 좀 답답한데 그럼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다른 데를 가라 이렇게 그냥 그렇죠. 잘 몰랐어요. 근데 3년 되면 힘들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왜 힘들어요? 루틴 때문에 힘들죠. 그렇죠. 자기만 피로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 굉장히 똑같은 건데 아 이걸 못하겠다 이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아도 루틴의 힘듦이잖아요. 육아도 그냥 매일 분유를 타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매일 애를 안고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막 아 진짜 3년째 분유를 탔더니 오늘 오후 분유는 탈 수가 없어 팔이 안 움직여 이런 경우는 없잖아.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냥 아 근데 그냥 타면서 아 진짜 못 해먹겠다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그치. 직장도 그렇잖아요. 아 이 보고서는 쓸 수가 없어. 내가 이 보고서 80번째 쓰는 것 때문에 막 손이 떨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쓰는데 아 진짜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직장생활 루틴은 모르겠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설교 주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원고 쓰는 게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17년째 18년째인데 매주 원고했잖아. 매주. 나는 목회를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가 끝나면 내가 다음 주에 한 시간을 떠들어야 돼요. 또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의미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에 본문을 정하고 예화를 짜고 뭐 라인을 짜고 한 시간 쓸 원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100% 제가 다 쓰거든요. 그리고 전 안 보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지점이 있겠어요? 하다 보면 한 달 정도만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주중에 쉬어봐야 뭐해요. 주중에 내가 날 제주도 갔다 왔어. 그럼 뭐해. 주일에 설교해야 되는데. 제주도 가서. 근데 이번 주는 뭘 할까. 그렇잖아. 내일을 누가 대신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피곤 느낄 때 그냥 막 뭔가 다른 하나님께서 조명해서 그냥 힘이 날 때가 있어요. 그냥 이 루틴에서 하나님께서 세임을 줄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냥 기도하고 고백했는데 갑자기 막 아, 이 말씀을 너무 전하고 싶고 막 설교할 수 있는 강단에서 너무 감사하고 그날은 막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들어오면 아, 나 같은 사람 설교를 들어와 주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아 이분들께 막 정말 꼭 은혜를 드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을 함께 막 갑자기 때려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럼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죠. 힘이 그냥 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힘이 안 난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한 달을 비워서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찾아 헤매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해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나한테 이 정도는 쉬어줘야 그 다음에 난 그걸 찾아 헤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쉬고 돌아오면 안 힘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돌아올 때부터 힘들지.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는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느 점에서 내가 그 피로감이 더해져서 좀 짜증스러워질 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루틴의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세임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건 예를 들어서 한 세 가지 전형적인 걸 얘기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수백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힘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뭐 제 잘못이기도 하죠. 전 그런 설교를 훨씬 더 많이 하니까 뭐가 맞는지를 자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대천사고. 그렇죠? 뭐가 맞는지 알아요. 하지만 뭐가 맞는지 알아도 우리 입에선 달지만 속에서 쓴 게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그걸 갖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걸 갖고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맞는 게 몸에 잘 안 맞는 죄인들이에요. 죄인이라는 단어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좋은 음식은 몸에 잘 안 맞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체질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게 속엔 써요. 소화가 안 돼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그럼 내가 바뀔 수 있어요. 맞는 걸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락은 2시간 하는 거 아니었고 공부는 1시간 힘드냐? 예, 공부도 2시간 즐겁게 할 수 있는 지점이 올 수 있어요. 아, 나 혼자 TV 보고 이러는 건 되게 좋고 영화 보고 이런 건 좋고 회사에서 일하는 건 재미없냐? 아니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더 재밌어지는 지점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짜증내고 화내는 거 사람들이 받아주면 좋고 거기 가서 다른 사람 힘든 거 들어주면 힘들다? 아니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즐거울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맞는 일이 즐겁게 해나가야 되는 지점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좁게는 그게 다 있으실 거예요. 좁게는. 이게 참 맞는 일인데 이건 즐겁게 하는 건 좁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넓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펼쳐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넓어지는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내 성격에 맞는 이 일만 재밌어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는 게 정말 맞다면 이것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넓어지는 걸 꿈꿔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걸음 내딛어보다 함께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구하지 못해도 받지 못하는 것일 뿐. 찾고 두드리고 열어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하는 게 맞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 이 맞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이 맞음을 내가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리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너무 대단한 걸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단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좀 일상적인 거에 맞춰봐서 이 진리를 내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소한 거. 저도 운동하는데 정말 운동 갈 때마다 고민이에요. 엄청 가기 싫어. 엄청 가기 싫어. 근데 그냥 다른 동기부여들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 가는 거예요. 그냥 참고 운동 가자. 가는 거야. 가기 싫어. 한 6개월 다녔는데 지금도 갈 때마다 고민해. 아, 오늘 안 가도 괜찮은 것 같아. 뭐죠. 근데 여러분 그건 내 의지로 해야 될 것 같죠. 내가 견뎌야 될 것 같죠.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즐거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렇죠? 아주 사소한 거예요. 내가 맞는데 견뎠던 거에 대해서 은혜를 구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맞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는데 그 맞는 걸 내가 꾸역꾸역 해내는 게 아니라 나 함께 그 일을 하길 바라시니까 하나님 내가 직장 일을 하건 운동을 하건 기도를 하건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맺건 내가 맞는 걸 할 때 하나님의 힘주심을 내가 경험케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생활의 구원이에요. 그게 생활의 구원입니다. 우리한테 생활의 구원이 있어야 그건 일상적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면 영혼의 깊은 구원만 생각해서 존재론적인 구원만 생각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원이 우리의 삶의 인격과 전반으로 인격적인 구원도 있죠.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는 근데 거기 생활의 구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찾으시면 생활의 구원이 가장 우리한테 체감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길로 우리 거꾸로 더 갈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어떻게 살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은 있죠. 우린 죄인이니까. 그렇지? 그런 날은 있잖아. 사탄이 간단하게 해도 돼. 사실 사탄이 복잡하게 야, 이게 맞고 네가 이거밖에 안 되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되는. 그래 그냥 로또나 되면 요즘에 이거 돼도 어디다 써? 10억 뭘 하니? 아파트 사면 6억인데 생각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생활비가 4천만씩 꼬여도 몇 년이면 끝나는데 그냥 누가 나한테 돈만 주면 그냥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고 싶다 뭐 취미생활이나 슬슬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할 때 있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힘들어서 쉬고 싶을 뿐 삶 자체를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제가 생각해 나 여러분들 대부분 80% 이상은 80% 이상 20%는 안 그래요. 80% 이상은 내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고 내가 해내야 될 일들을 내가 넉넉히 이루어내고 내게 주어지는 사람들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뭐 대단한 명예, 20%는 그런 거 있겠죠. 대단한 명예, 대단한 돈,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80%, 여러분 건강한 80%는요.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내게 주어진 사명들,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내 삶에서 해나가야 되는 일을 내가 넉넉히 잘 감당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80%예요. 80%가 원하는 진심이에요. 사실.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동의하시면 동의하지 않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주로 두 번째가 요즘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그럼 어때요? 내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고 내 관계 집중도도 떨어지죠. 혹은 관계가 어려우면 내가 하는 일들도 귀찮고 내 마음과 중심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아니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아 갑자기 아 지겨워. 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고 그러니까 생활도 관계도 흐트러지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는 자주 이런 날을 만나요. 저도 그런 날이 있어요. 제가 하나 소개해주고 마무리할 거예요. 제가 그런 날 읽는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렵다는 건 뭐예요? 내 숙제는 100인데 내 능력이 10밖에 안 될 때 우리가 두려워요. 그쵸? 그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을 못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이미 능력의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능력의 마음. 잘해라가 아니라 능력의 마음. 두 번째, 사랑의 마음. 관계적인 거죠. 세 번째, 절제의 마음. 내면적인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이 이상한 대로 달려가지 않는 절제, 내게 주어진 사람들 아낄 수 있는 사랑,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이미. 그런 날 이 구절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이 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고 이 두려운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근심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즐겁게 기쁘게 내 마음을 지켜내고 내 해야 될 일들을 이루어내며 내가 주어진 사람들을 아낄 때 그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이 길을 가세요. 내가 힘들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알긴 알겠는데 못하겠다. 그러니 보상심리와 어쩔 수 없는 당위와 버티기의 힘듦과 낮은 삶에 대한 자존감과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살아야 하는데 힘이 드니까 그 힘든 작은 것들,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힘으로 내가 감당해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용을 믿지 않고 여자를 믿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하실 것입니다. 마무리합시다. 맞는 삶을 버티면서 살고 계신 분들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의 안쓰러움을 여러분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맞는 삶을 버티면서 살고 계신 분들께 사람들 보기에도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맞는 삶을 잘 버티고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너 되게 잘한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좋아 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실 거예요. 맞는 삶을 버티는 게 아니라 그 맞는 삶을 즐거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새 힘 주시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찾아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다시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에게 생기의 선물들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 주심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도우신 하나님과 이 피곤한 일상을 함께 걸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어느 점이 제일 피곤하세요? 피곤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불 꺼주세요. 피곤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언제가 제일 피곤하십니까? 그냥 견디십니까? 쉬십니까? 어떻게든 내가 안 피곤해하는 일을 찾아보려고 하십니까? 예, 쉬어야 하고요. 일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거 인정합시다. 여러분은 살아가는데 일에 아무리 운이 좋아도 50%는 여러분들의 좋아하지 않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그저 주저앉거나 힘이 없을 때 그저 포기하는 거나 힘이 없을 때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것을 좀 감당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신 부분, 여러분들이 견디고 있었던 그 부분들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직장일 안 되는 거 여러분, 직장인 피곤한 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날 위로하세요. 날 가르쳐주세요. 여러분들 피곤한 그 부분, 여러분이 견뎠던 부분 주님께 의탁하시면서 먼저 들은 말씀 생각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사는 삶이 순례자의 삶 같더라도 내가 매일 기쁘게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스승으로만 여겨 주님께 배우고 내가 어떻게든 것을 혼자 해보려고 견디고 버텼다면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헬퍼 되시는 돕는 자이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내가 작은 것에부터 주의 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은 당연하게 하는 회사의 사소한 업무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가 그때 기도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내가 나를 견디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 그와 꼭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사람을 대하는데 작은 태도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그걸 꼭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운동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조금 더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나에게 버겁기만 합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한테 새 힘을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기쁘게 이것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고 싶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이 찬양한 자의 고백을 내가 누리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님을 각 사람의 삶에서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견디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까지 견디고 있었던 사람들 주님께 동행하셔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삶의 생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생기로 기쁘게 살아가기 소원한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찾아주시고 함께 세우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